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생각이 드시나요? 아름다움 하면 뭔가 화려해야 될것 같고, 뭔가 새 것이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름다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설문조사에서 재미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timeless, 시간을 초월한 것, 시대를 초월한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것을,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했을 때그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요즘에 아름다움을 꼭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참 4년 반이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동안 행복하고 또 보람 있게 즐겁게 살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서부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스쳐가듯이 마음속에 그러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족 여기 처음 버지니아에 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아니면 버지니아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이 먼저 아내와 학교 일정 때문에 3주 전에 서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물어본대요.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아니면 버지니아가 좋아요? 저희 큰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전문용어로 짬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 네,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희 막내는 그런 거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요, 버지니아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르쳐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런 귀한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변치 않아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움을 주고 한 사람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것이 있죠.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날부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5년,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대 예수님을 만났던 혈기왕성했던 바울이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60대가 되어 간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매질을 당했던, 채찍에 맞았던, 굶으면서 몸을 상하며 사역했던 흔적들이 몸 구석구석에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노년이 된 바울이 깜깜한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르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가운데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신자의 부르심은 하루살이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부르심은 성도의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은 하루살이의 부르심입니다. 하루살이 하면 일단 이름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슬픈 이름이죠.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예요. 뭐 실제로는 하루보다는 좀더 길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뭐 일주일, 한 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나죠.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살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노사도인 바울이 그 감옥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여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가 달려왔던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하게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고 있는 10절부터 살펴보면 바울이 얻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아직 거기까지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목청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좀 독특하고 이상한 습관이 있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새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 집에는 손님들을 위한 수건이 있어요. 특별한 수건은 아니고요. 조금 두툼하고 그리고 이제 안 썼으니까 새 수건입니다. 저희 식구들에게는 이 수건을 사용할 수 없어요. 식구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건 사용 금지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빨래통에서 그 수건이 발견된다, 그럼 제가 수건을 들고 방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요. 그리고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손님의 수건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항상 오래된 얇은 수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3주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짐을 싸서 서부로 이사를 먼저 갔어요. 가면서 그 대부분의 얇은 수건을 싸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수건은 그 큰 타월이 아니라 자그마한 수건 몇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3주 동안 제가 사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뭐 닦고 이러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제가 남은 짐을 정리하다가 손님의 수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저희 집에 손님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건을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건이 너무 두툼하고 부드럽고 몸만 스쳐도 물기를 다 닦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사용하면서 신나서 수건을 쓰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난 시간에 왜 우리 가족은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 수건을 안 쓰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또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클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이 되면,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돌보는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항상 내일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끼고 계십니까? 2.7 제자영육을 받고, 1:1 제자영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성교회 가고, 공동체로 봉사하는 것, 내일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것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를 아껴 쓰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공백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혹시라도 주어지면 그때도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인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죽음의 냄새가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루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공백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대기실로 오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이제는 60이 넘어서 어쩌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달려가는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바울이 예수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대단한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 시간에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이게 바울로 하여금 그 감옥의 어두운 캄캄한 밤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또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지금 누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매에 맞았습니까? 바울이 매에 맞았어요. 누가 굶주렸습니까? 바울이 굶주렸습니다. 누가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지는 파선을 겪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내가 견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을 인하여서, 그 역사의 힘을 인하여서 내가 뭐라고 말하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 시절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때였습니다. 병원에 오래 다니다 보면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번에 몇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회복돼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쁘고,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생사를 오가시다가 다음날 왔는데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24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단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내일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저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저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루라는 시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적여주신 마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복음 앞에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합니다. 또 제자반에서 또 이렇게 사역반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순모임이나 또 신방을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꿈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형제님을 만나고 자매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정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목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난 4년 반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새롭게 하는 목회지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결단했어도 걱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외침이 저의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한자리에서 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때 또 내일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 자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지 않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함께 우리 모두가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는 참된 신자의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신자의 부르심은 좁은 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의 부르심. 하루를 사는 것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일, 헬라 원을 보면 헨데라고 해서 정확히 직역을 하면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오직 한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삶. 여러분, 이것은 달리기 하는 선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긴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결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수라면 어떻게 뛰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뛰다가 잘 뛰었던 구간에 도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면서 내가 뒤에 뛰다가 넘어져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선수라면 눈앞에 보이는 결승선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뻗어서 1초라도 앞당겨 그 자리를 통과하기 위해 뛰어가는 것, 이게 선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자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몸을 기울이고 팔을 뻗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감옥에 갇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그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14절을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는 삶.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좁은 길이 떠오릅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하면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려지십니까? 희생하는 길, 오래 참는 길, 인내하는 길, 손해보는 길, 고난 가운데 서는 것을 두려워 않는 길. 아마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런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이 있기 전에, 희생이 있기 전에, 헌신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본적인 좁은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어떠한 선택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오직 한 일, 푯대를 향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길 가운데 오직 한 길을 택한 바울의 삶,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그의 길은 좁아지고 좁아지고 또 좁아지며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겉모습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나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푯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오직 교회일만 하면 돼. 훈련만 받으면 돼. 선교만 가면 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를 닮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그리스도를 닮는 실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고,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삶, 바로 이것이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바울이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가기 원했던 참된 신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마음속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부담되는 이야기를 교회의 소수의 리더들에게 몰래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하죠.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몇몇, 누가 보기에도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눈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일어나 푯대를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디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한 분 한 분 비교해보면 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배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 좁은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삿짐을 싸면서 예전 짐들을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예, 보통 요즘에는 사진을 카메라로 보지만, 컴퓨터로 보지만, 예전에는 사진을 이제 인화했잖아요. 이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 같으세요? 발 사진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화면이 크니까 발이 되게 더럽게 잘 보이네요. 그죠? 더러운. 여러분, 이게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생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중국에 선교가 찍었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의 발이 아니고요. 우리 선교 팀원들의 발인데 사역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다 같이 저 플립플랍,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쓰레빠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발이 누구 발이었더라 생각해보고 다른 사진들을 찾아서 아, 이때 누구누구와 같이 갔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기 제 발도 있고 아내 발도 있는데 제 발 어떤 발 같으세요? 궁금하시면은 얼바인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저와 아내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어쩌면 누군가의 보기에는 좀 평범할 수 있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체도 있고 여전히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긴 시간 동안 참 다양하게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동일한 길 위에 서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가끔은 그 길에서 벗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길을 묵상하면서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좁은 길 위에 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큰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뉴욕을 가시거나 대도시에 가서 아니면 서울을 가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큰 대로를 여러분들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는 옆에 손잡고 가던 우리 애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좁은 길을 걸은 적 있으세요? 좁은 길을 운전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버지니아의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게 좁은 길을 운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오는 길에 29번 길을 지나오면서 양옆에 배틀필드가 있어요. 벌판이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람들도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조용하게 그 길을 지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그거 카메라로 찍으면서 왔어요.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반대편에 누가 지나가면 그 사람 얼굴도 보입니다. 좁은 길은 그런 거죠. 넓은 길에서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좁은 길 위에서 걷다 보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손해보는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교회에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직 한 일,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고 그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세네갈을 섬기시는 이혜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의 지난 30년의 시간을 돌아보시며 정말 덤덤하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게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무겁게 와서 닿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지난 선교의 시간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선교사님의 답이 인내였어요. 참을 인, 견딜 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셨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교제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한 분 한 분 안 귀한 분이 없잖아요.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존경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주일이 아닌 2주일이 아닌 우리는 고작 10일 갔다 와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 자리에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30대, 20대, 40대를 다 들이면서 아이들 거기 키우시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20년을 생각했으면, 30년을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게 삶이 되었고 이게 시간이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잘 참아서 왔다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마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박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선교사님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봤다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밤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서 푯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삶, 그 마음을 바울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푯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와시던 중앙장로교회가 지난 53년을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50년 더가 아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러나 한 가지,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 위에 설 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좁은 길 위를 걸어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